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2026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2026년 첫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6년에는 당회장님의 사랑의 배려로 주의종들이 각자 간증 설교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주의종들이 이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간증 설교를 할 예정입니다. 우리 만민의 성도라면 각자 특별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각자의 체험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 하더라도 영적인 신앙생활을 찾아가던 은혜의 시간들이 또한 있었을 것입니다. 각기 다른 간증의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은혜의 시간을 통해 성도님들 또한 첫사랑의 뜨거웠던 시간들을 찾아가시면서 불같은 기도 가운데 행복하고 충만한 2026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저 또한 간증 설교로 2026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설교 시간대나 각종 모임 때 조각조각 간증은 했지만 어떤 계기를 통해 영적인 신앙생활을 찾아갔는지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의 저의 주변 배경은 여러분들 잊어주시고 철이 없어 내 의와 고집이 강하고 마음의 감정과 불편함을 가졌던 30년, 40년, 50년 전에 저의 모습을 그때의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먼저 이 자리에 서서 말씀 증거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늘 말씀으로 사랑으로 오래 참아주시고 믿음으로 바라봐 주셨던 원로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늘 사랑의 기도 가운데 든든히 지켜주셨던 원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1972년 10월 14일 서울 금호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빠, 엄마, 언니, 그리고 동생, 딸만 셋이 있는 가정에서 가운데로 태어났죠. 물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때의 저의 모습으로 여러분들 타임머신 타고 조금 돌아가셔서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7년 동안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받으셨던 아빠는 제 나이 3살 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다. 언니하고는 저하고는 2살 차이, 동생하고는 3살 터울로 성장했죠. 부모님이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셨을 때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언니는 저와 2살이 많았기에 아픔으로 누워있던 아빠 곁에서 조금의 손발이라도 되었던 터라 저는 주로 할머니 손에서 키워졌습니다. 죽음 앞에서 영생을 맛보며 간증 수기에 나온 대로 아빠는 딸을 보려고 시골이라도 오시면 혼자 걸레를 물고 있는 모습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셨다고 하지요. 사촌 오빠도 학생 때는 서울로 공부하러 갔다가 시골 할머니 댁에 들리면 저를 보았는데 문지방 높았던 시골 집에서 떨어져도 울지 않았다고 합니다. 울지 않았다는 것은 고통을 잘 참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누가 나를 다독여주고 봐줄 사람이 없기에 우는 것조차 포기한 것이지요. 아기 때는 또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하지요. 아마도 사랑을 구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태어날 당시는 아빠께서 7년의 고통 중에 가장 아프셨을 때라고 합니다. 지금 커서야 다 이해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성장하면서 셋 중 저만 돌사진이나 백일 사진이 없어서 그것도 성장하면서 참 아픔이었습니다. 왜 나만 돌사진이 없을까? 나만 백일 사진이 없을까? 그 당시에는 각자 가정에 뭐 사진기가 있어서 찍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특별한 때 또 좀 부유하게 사시던 이제 원장님의 언니 되시는 이제, 이렇게 이모님께 이제 부탁을 드려서 사진기를 빌려서 사진을 이제 찍어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태어날 당시는 목자님이 가장 아프셨을 때이기 때문에, 그럴 조차도 여유조차도 없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나중에 들어보게 됐죠. 근데 성장하면서는 그거조차도 아 나는 왜 사진 한 장이 없을까라고 어린 마음에 그것 또한도 제 마음이 아픔이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장하면서 사람마다 각자 목표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는 부모의 사랑의 방법이 성장 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지요. 예전 프로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프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예전에 그렇게 그 프로를 주가 됐던 이제 오은영 박사님께서 지금은 금쪽이라고 하는 그 프로를 다시 그렇게 어린아이 때의 성장 과정 또 부모가 어떻게 키우면서 잘못 키웠던 아이의 방법에 따라서 잘못 키웠을 때 아이의 반응이 이제 달라지고 또 어떤 아이는 성장하면서 떼쓰고 또 우는 아이도 있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이제 그런 프로가 또 유행하면서 그렇게 이제 아이들을 변화시켜 나가는 프로를 또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청년 때 조금 이렇게 지나서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고 하는 프로로 그런 이제 프로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각기 똑같이 부모는 사랑은 준다 하지만 이제 각기 자녀의 성품과 성향에 따라 부모가 주는 사랑의 온도가 느껴지는 온도가 다르게 느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 또한도 다른 형제들과는 전혀 다르게 튀는 행동을 하면서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경우도 저 또한도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동 뒤에는 결국은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뭐 원장님께서는 저희의 이제 성장 과정들을 이렇게 보시면서도 한 배에서 났는데 어찌 셋이 그렇게 다른지에 대해서 종종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식성도 다릅니다. 먹는 취향도 다릅니다. 옷 입는 취향도 다릅니다. 원장님께서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셋이 똑같이 옷을 입혀놓으면 저만 나가서 옷을 드려펴온다고. 나가서 남자애들 같이 놀고 오기 때문에 신발도 금방 더러워지고 신발도 금방 달고 똑같이 사줘도 금방 달고 또 옷도 금방 더러워지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똑같이 딸들인데 왜 저 아이만 저럴까라고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성장할 때 목자님께서는 세 딸들이 똑같이 하는 걸 너무 좋아하세요. 그래서 똑같이 옷 입히는 걸 좋아하시고 똑같이 머리하는 거를 좋아하셔서 똑같이 해주시는데 옷 색깔은 저는 다릅니다. 신발 색깔도 저는 달라요. 언니랑 동생은 빨간색 구두면 저는 파란색 구두. 그러니까 이렇게 하얀색 옷이면 저는 이제 파란색 옷이라든가. 왜냐하면 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나가서 남자애들이랑 구슬치기하고 들어옵니다. 딱지치기하고 들어옵니다. 여자애가 나가서 구슬치기하고 딱지치기하고 들어오니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속이 상하실까.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이제 안타까운 일이었을 텐데요. 이제 저는 이제 집에 딱지를 갖고 오고 구슬을 갖고 오면 엄마가 싫어하시는 거를 알고 왜 너는 그렇게 남자애 같이 노니라고 이제 소리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집에 딱지를 갖고 온다거나 구슬을 갖고 오지 않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나가서 주변에 이제 가시치 구슬치기 하는 아이들한테 나 구슬 몇 개만 줘. 안 준다고 그러면 그래 너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나중에 보자는 거는 저는 항상 그걸 따니까 따면 저한테 구슬을 빌려준 아이한테 그걸 다 줍니다. 주고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제 제가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뭔가를 지거나 이렇게는 하진 않지만 나가서 옷을 드려펴 와요. 또 그냥 잘 놀다가 그리고 이렇게 들어오면 좋은데 여기저기 다치고 들어옵니다. 그런 거를 볼 때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을까 이제 커보면서 생각을 해보는데요. 엄마도 처음 엄마를 해봐서 각기 다른 자녀들에게 각자 다른 사랑을 주는 방식을 모르셨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어떤 글을 보게 되었는데요. 엄마로 산다는 건 천국을 등에 업고 지옥불을 건너는 거라는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행복한 존재이지만 늘 염려와 걱정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겠죠. 저는 사랑을 받았다는 생각보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성장을 했고, 하나님을 영접한 부모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또 성장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시며 성경 66권 말씀 하나하나를 이루어가기 위해 기도하시며 사셨던 아빠의 모습을 보며 성장하면서 사랑의 하나님으로 마음에 두기보다 공의의 하나님을 더 마음에 두며 성장했죠. 66권 말씀 중에 하나라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고 하셨던 말씀이 더 마음에 와 닿았기에 나의 고백 속에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쉽게 나올 수 없었습니다. 내 의지 선택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았고 가족 예배를 드렸었고 몸에 문제가 생기면 회개하고 기도받아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면서 아파도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하고 성장했지요. 중학교 때 눈에 밤할 만한 큰 종기가 났었습니다. 엄마는 여자아이고 눈에 큰 흉터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입으로 빨아서 고름을 빼내셨지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종기도 아팠지만 그보다 반대편 귀가 너무 아렸습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끙끙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끙끙 아니까 엄마는 눈이 아픈가 싶어서 살펴보셨지만 저는 차마 귀가 아프다는 말을 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 말을 하면 또 회개하라 할까 싶어 차마 말은 하지 못하고 혼자 몇 날 며칠을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픈 곳이 있다면 회개하고 기도를 받고 또 하면 당연히 나음을 얻었습니다. 특히 저는 성장 과정에 참 아픈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아픈지 모르고 성장했지만 성장해서야 아프신 아빠의 영향을 받아 가장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한정기가 되면 늘 열이 나고 편도가 부어 아예 음식을 먹지 못했고 콧물에 재채기를 하기 일쑤였습니다. 체질상 잠을 못 자는 체질이라 늘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학생 때는 수면제를 먹으면 잠을 잔다고 하는데 수면제를 먹고 하루라도 편하게 자고 싶다는 생각을 할 정도로 늘 불면증에 시달려 왔습니다. 기름진 음식만 먹으면 설사를 하니 몸에 크게 영향이 없는 김치찌개나 고추장에 밥을 비벼 먹을 정도로 먹을 것에도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장하면서 가장 싫은 게 뭐냐고 물으면 자는 거하고 먹는 거라고 할 정도로 건강한 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알러지나 비염이 심해서 향을 맡는다거나 공기가 좋지 않다면 심한 재채기와 콧물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건강하지 못한 몸으로 태어났지만 그저 내가 잘못해서 늘 몸을 지킴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했고 성장하면서 늘 사고를 치니 늘 잘못하고 산다는 무게감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아픔은 스스로 견디는 것이 익숙했지요. 한 번은 중학교 때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갔는데 그때 어린이 대공으로 이제 자양동에 있는 어린이 대공으로 소풍을 갔었는데요. 놀다가 큰 유격 훈련하는 그런 이제 통나무가 있는 거기서 놀다가 그 사이에 발이 이제 낀 겁니다. 그 통증이 너무 아프고 심했는데 차마 집에 와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또 칠칠 맞게 그러고 놀아서 다쳤다는 얘기가 듣기 싫으니까 그냥 그 아픈 발로 5분 거리면 갈 학교를 30분 넘게 낑낑매면서 그렇게 그냥 나을 때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내가 아프다고 한다면 부모님은 무조건 너 잘못했어 하시지 않으시겠지만 혼자 육신의 생각 속에서 혼난다는 두려움에 아예 나의 상황도 마음도 말하지 못했지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어떤지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죄와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혼나는 게 무서워 혼자 두려움에 떨며 부모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혼을 맞을 각오를 하면서 잘못을 했다며 용서를 구하여 자유함을 얻는 사람도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의 사랑을 알아 애교로 잘하겠다고 잘못했다고 구하며 혼이 나더라도 그 품에 안기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의 자녀인지요?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성품과 내가 가진 환경과 내가 가진 생각들이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느끼게 하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의 생각 속에서 내 어둠 속에서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우치지 못하고 내 안에 아직 두려움이 가득하여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거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 또한도 내 마음에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했기에 그저 혼나는 거에 무섭고 두려웠던 시간이었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체험도 하면서 영적인 믿음이라 생각하고 성장했습니다. 집은 책방을 했었는데 책도 인기 순위가 있어서 신작을 받아 일정 기간이 되어지면 다른 책방에 책을 가져다 줘야 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당시 버스를 타고 가서 또 다시 버스를 갈아타고 책방에 책을 가져다 주고 또 그 책을 받아서 다른 책방에 책을 건네주는 그런 심부름을 했었습니다. 참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 예, 그런 심부름을 지금 제가 생각해보면 야 요즘 부모님들 그렇게 안 시키실 텐데 라는 생각을 언뜻 하면서 그때는 뭐 위험과 사고가 또 많이 없을 터이기도 하지만 워낙 원장님 홀로 그 일들을 감당하셨기에 저희의 손을 빌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으셨죠. 자 그러던 중에 버스에 내려 길을 건너는데 건너편에 있던 트럭이 움직이는 바람에 트럭에 치여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여기저기 피가 나는 상황이었지만 병원에 가자고 하는 책방 주인 아저씨 말을 뒤로하고 나는 심부름을 해야 한다며 고집을 펴고 있던 저를 일단 집으로 데리고 오셨지요. 트럭 주인은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고 더 이상의 치료를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트럭 주인은 가난하여 합의금도 없다고 하며 용서해달라고 하는 말에 목사님께서는 그 트럭 주인도 그대로 보내셨지요. 이렇게 아빠의 기도를 받았고 그 다음 날 학교 등교를 했습니다. 이 간증은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 통해서 자세히도 들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지만요. 예, 그 자녀에 대한 문제는 부모 때문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로 인해서 또 이제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래서 기도받고 치료를 받았던 시간들이었죠. 그러니까 저희는 뭐 저뿐만 아니라 이명 목사님도 한번 그런 시간을 겪기도 했고 또 당회자님도 그런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셋이 한 번씩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가운데 그런 죽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에서 또 치료받고 기도받고 치료받는 그런 체험들을 각자 했었죠. 아마도 그때 통증이 기억이 있었다면 지금도 그런 아픔의 기억이 있을 텐데 지금 생각해보면 특별히 아픔의 기억은 남아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또한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뭐 여러 이제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다치고 저렇게 다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그때의 느낌과 통증이 있기도 하거든요. 근데 교통사고 났을 때를 생각해보면 특별히 아팠다라는 기억이나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기억은 크게 남아있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아빠의 기도를 받고 저는 다음날 학교를 갔습니다. 저희는 성장하면서 그렇게 저희를 키우셨어요. 절대 남한테 신세 지면 안 되고 남한테 이렇게 신뢰를 범하면 안 되고 학교 지각하고 결석하면 안 되고 이런 교육들을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받아왔기 때문에 그렇게 아파도 학교를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선생님이 굉장히 놀라워하시는 거예요. 아파갖고 이렇게 붕대에 쓰여갖고 이제 갔으니 얼마나 놀라셨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찰나에 제가 또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저 기도받고 이렇게 안 아파요 라고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방학 때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편지를 보내오셨는데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다고 선생님도 교회에 가시겠다는 편지 내용이었습니다. 이렇듯 통증의 기억은 없지만 입안은 너덜너덜 거려가지고요. 음식을 편하게 먹지는 못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문 밖에서 딸기를 판다는 소리에 딸기를 먹고 싶다고 했죠. 은자님이 아마 아프니까 딸기 먹을래?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가게에서 책방을 하다 보니까 가게에서 간식 같은 걸 팔잖아요. 그러면 엄마 저거 먹고 싶어 그러면 네 엄마 팔아서 먹어라. 엄마 100원만 그러면 네 엄마 팔아서 워낙에 가난했고 또 7년 동안 이제 아픔으로 또 그런 빚이 많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냥 집에 있는 간식도 쉽게 먹지를 못했던 터라 아마 아팠기 때문에 원장님께서 이렇게 안쓰러우셔서 딸기 사줄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기 사달라고 했는데 결국 입안이 너덜너덜거려서 먹지는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하나님은 뭐 예를 들어서 성경에 홍해를 갈랐다. 근데 청년 때 되니까 청년들이 등록하고 새신자로 등록하고 신앙생활하면서 홍해를 어떻게 갈았냐고. 뭐 무리를 어떻게 걷냐고. 저는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무리를 걸으셨으니까 무리를 걸었다고 하는 거고 홍해를 갈랐다고 하시니까 홍해를 갈른 거지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해보고 어떻게 홍해를 가르지? 어떻게 그 큰 바다를 가르지? 라고 생각을 안 하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고 성장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만민교회를 개척했죠. 만민의 성도라면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82년 개척하고 난 뒤 83년 설 바로 전 금요철야 2부 시간에 한 청년과 세 딸이 연탄가스로 주음 앞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요즘 세대의 아이들은 연탄에 대해 잘 알지 못하지만 80년대 당시만 해도 연탄과 석탄을 떼는 상황이었기에 연탄가스를 마시게 되면 정상적인 사람이 뇌의 손상으로 제대로 된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였고 연탄가스 중독으로 더 심해지면 죽는 사람까지 나오는 때였습니다. 당시 개척교회 성전은 2층에 있었고 숙식을 할 수 있는 장소는 지하에 있었기에 초등학생이었던 저희 세 딸은 지하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금요철야가 5시나 아침 새벽 5시나 6시경에 끝났던 터라 철야를 마치고 내려온 어른들은 우왕좌왕하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고 하죠. 이곳 저곳에서 창문을 열어야 한다며 창문을 열고 연탄가스에 동치미가 좋다며 동치미를 먹여야 한다고 동치미를 찾았다고 합니다. 지하에서 저희를 2층 선전에 옮겨 3명을 나란히 누이시고 한 청년은 한쪽으로 눕혔습니다. 그때 당시 그 모습을 보셨던 목사님은 자녀들은 당연히 먼저 천국으로 갔을 거라 생각하셔서 그대로 단으로 올라가신 뒤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눈물, 슬픔, 고통 많은 이 땅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청년은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니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 있으니 청년만큼은 살려달라는 기도셨지요. 단에서 기도를 하시고 내려오셔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한 사람씩 기도해 주셨습니다. 목자님 이미 세 딸이 다 천국 갔다고 생각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아버지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도를 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와중에 그런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목사님께서는 자녀들을 먼저 살피신 것이 아니라 청년부터 가서 기도해 주셨고 그 뒤로 차례대로 자녀들을 기도해 주셨지요. 그렇게 청년의 기도가 마쳐지고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실 때 청년이 어리둥절하게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순차적으로 깨어났지요. 그렇게 모두가 깨어난 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 최근에 다이자님께서 그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연탁가스 맡았을 때 지하에 계단 밑에 공간이 있었지 않았냐고. 아주 공간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기거하는 지하에 계단 밑에 그때는 이제 지하에서 정말 칸막이들을 저희 사택이라는 곳이 따로 없이 칸막이들을 쳐서 신학교 다니는 학생, 또 사찰 집사님, 저희 원장님, 목사님 그 한 곳, 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칸을 나눠서 기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계단 밑도 그 공간도 활용해서 그 공간에 저희가 이제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토요일 날은 학교를 갔죠. 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끼리 우리 괜찮은데 학교를 가지 말래 그러면서 좋아했던 기억이 있는데 다이자님께서도 문득 최근에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이렇게 저희는 아버지 은혜를 체험하고 그 권능을 체험하며 살아왔습니다. 만민교회를 개척하여 많은 사람들의 치료의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당연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첫 대부도 수련회 시 아직 초등학생이어서 어른들의 수련회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고 저는 같은 초등학생끼리 놀기는 했습니다. 억수같이 내리면서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억수같이 내리는 이 빗속에 저는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어린 마음에 그저 수련회를 가기 위해서 기다렸던 설렘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기억에 남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대부도가 육지로 되어 있지만 당시만 해도 배를 타고 오가야 했던 대부도에서의 수련회가 마치고 아마도 다시 육지로 나오기 위해 배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청년이었던 안성원 목사님께서 학생들과 청년들이 배구를 하다가 어깨가 빠진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굉장히 강남에 그래도 부유하고 또 공부도 잘한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키도 크고 나름 운동 좀 한다는 젊은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좀 한다는 젊은이들이 있어서 그 빠진 어깨를 끼워넣기 위해서 서로 돌아가면서 어깨를 끼워넣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런데 안성 목사님은 고통을 받고 아마 저희는 어렸었기 때문에 오빠 오빠 이제 불렀던 것 같아요. 옛 기억에 그때 당시도 새치가 굉장히 이렇게 많으셔서 저희한테 하나 뽑아주면 10원 줄게 그러셨던 기억이 있기도 하는데 얼마나 어깨가 아프겠습니까? 빠졌는데 이 사람이 끼워놓으려고 합니다. 안 되니까 또 다른 사람이 끼워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고통받는 그런 모습을 저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깨가 들어가지 않으니 이제 조금 뒤에 월렁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기도를 해주시고 다시 어깨를 맞추라고 하셨는데 기도가 끝나고 어깨를 딱 맞추니까 그렇게 고생하던 그 어깨 맞추려고 했던 그 시간이 그냥 무색할 정도로 신속하게 어깨가 탈골된 어깨가 이제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원래 안성 목사님께서 자주 탈골이 된다고 하셨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그렇게 오래도록 지휘를 하셨음에도 그 뒤로는 한 번도 어깨가 빠지지 않았다고 하셨지요. 그 외에도 들린 사람이나 들 것에 실려온 사람, 암이며 중풍이며 각종 질병 든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더해 원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각자 회개할 수 있는 날짜를 주시고 그 날짜를 지켜 기도한 후 울로 목사님의 기도를 받으면 어떠한 중한 병이라도 치료를 받아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정한 날짜를 지키지 못하고 돌아가는 경우도 보게 되고 작정한 날짜를 지켜서 기도받고 치료는 받았으나 다시금 주일 성수를 하지 않거나 세상을 짝하여 사는 경우 다시 병에 걸리거나 더 큰 병에 걸려서 오는 경우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고 체험하는 신앙생활을 하니 학생이라 하더라도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면 꼭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처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신 말씀처럼 교회에 이렇게 표와 같은 말씀이 늘 있었기에 만민의 성도들은 날마다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기 위해 성결을 사모하며 충성하며 달려갔습니다. 당시 지금의 당회장님은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에도 뭐 저하고 이제 3년 터울이 나기 때문에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이런 시간에도 어른들과 같이 1시간, 2시간은 충분히 기도를 하셨죠. 당연히 저 또한 이런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저의 성장 과정은 언니와 동생하고는 조금 남달랐지요. 언니와는 2살 차이이기에 아빠가 아프셨을 당시에도 작은 심부름이라도 할 수 있고 말동무라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아빠와의 유대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성장하면서 아빠 엄마의 유대감보다 할머니의 손에서 크니 할머니와 유대감이 더 있었습니다.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는 가난하지만 가장 사랑하는 막내 아들 집에 오시는 걸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어느 날은 꿈에 할머니가 오시는 꿈을 꾸면 동생에게 할머니 오시는 꿈을 꿨다며 제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말 할머니가 집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할머니 꿈을 꿀 정도로 할머니가 더 편하고 좋았지요. 제가 혼이라도 나면 저의 방패막이가 되어주시기도 하니 저한테는 할머니가 계시면 너무 좋았지만 뭐 집에 좁은 집에 계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시골로 이제 내려가시는 뭐 어쩌다가 한 번씩 서울에 오시지만 시골로 이제 다시 내려가십니다. 그럴수록 엄마의 유대감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렇게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사랑을 받고 싶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환경이 힘들고 어려우면 아이들도 그때의 공기를 잘 안다고 하지요. 다 성장해서 엄마의 삶을 생각해보면 어리신 나이에 얼마나 삶의 무게가 힘겨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할 때 24살이면 어리다고 생각되죠. 사랑만 받던 딸이 한 남자를 만나 행복을 꿈꿨는데 결혼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7년 동안 희망도 없는 남편 아픔에 뒷바라지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 쉽지 않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대신하여 돈을 벌어야 하고 그렇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는데 둘째 아이는 자기를 봐달라며 울기만 한다면 아무리 사랑한다 하더라도 얼마나 힘겨우셨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상황이지요. 그런데 엄마와 정이 없었던 저는 점점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잘했던 언니와 부모님이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가장 충만하셨을 때 태어났던 동생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성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른 마음은 사랑의 차이였죠. 제가 보아도 언니는 뭐든 잘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태권도도 잘하고 웅변도 잘하고 하는 것마다 상을 타왔습니다. 언니는 뭐든 잘해서 아빠 엄마는 언니의 행사에 참석하셨고 동생은 어린이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 항상 빠져있는 겁니다. 몇 년 전에 원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왜 그럴 때 항상 내가 없는지. 그런데 저랑 약속을 한다고 합니다. 가기 전 아무 일 없으면 데리고 가겠다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무슨 사고를 그렇게 쳤는지 결국은 부모님 대신 가게를 보러 온 사촌 언니 오빠들과 함께 집에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꼭 언니 행사에 엄마 아빠 동생은 있는데 사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사진이 있는데 저는 늘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라는 공간에 함께 해야 할 시간 속에서 저는 늘 혼자 있는 것 같은 시간을 보냈고 나는 이 가족의 공간에 잘못 태어났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장해야 했습니다. 누가 내게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첫 단추가 잘못 껴진 상황에 그걸 고치지 않고 계속 다른 단추만 끼우려 하니 잘못된 시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개척하여 오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셨던 아빠와 성결을 이루기 위한 연단에 계셨던 엄마의 시간 속에서 우리 세 딸들은 각자 알아서 성장해야 했습니다. 원장님의 연단이 굉장히 크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고등학교 때 원장님이 저희를 전혀 케어를 못해주신 상황이었습니다. 원장님이 너무 힘드시다 보니까 저한테는 이제 그런 질문을 안 하셨는데 동생한테 지금 당회장님께 너 엄마가 돈 100만 원만 있으면 집 나갈 건데 너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얼마나 자녀 입장에서 그게 상처가 되겠어요. 그러면 항상 당회장님은 엄마 마음을 알기 때문에 엄마 따라갈 거라고 그렇게 위로를 드렸던 그런 시간들이 저희 성장하면서는 있었습니다. 각자 아픔도 있었고 힘듦의 시간도 있었고 그렇지만 그 사랑의 온도에 따라서 이겨나가고 견뎌나갔던 것들이 달랐던 것 같습니다. 아빠의 사랑과 엄마의 사랑이 각자 마음에 차지했던 두 자매와 다르게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늘 외롭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고 마음은 그 어떤 것도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성품 안에는 고집과 자존심, 의가 강했습니다. 물론 반면에 베풀 줄 알기도 하고 희생할 수 있는 마음도 있어서 엄마의 일은 내가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고 어떤 일이든 불평 없이 했습니다. 약자한테 약하고 강자한테 강한 나만의 의가 있어서 성장하면서는 많은 싸움이 있기도 했습니다. 집에 있기보다는 혼자 밖에 나가 있고 함께 놀던 아이들이 집에 가면 그때는 집에 들어와야 하지만 그렇게 들어오는 시간은 늘 두려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밖에서 놀다가 함께 노는 친구들을 괴롭히면 절대 그냥 지나치지 못했기에 결국은 남자아이들과 싸움이 나기 일쑤였고 그렇게 싸우고 나면 이내 그 남자아이들 엄마들이 사과를 받겠다고 아이들을 데리고 집에 찾아오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그 상황을 보신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고 나면 저는 또 혼나는 시간이죠. 다행히 엄마가 계시지 않을 때면 언니와 동생이 나서서 똑부러지게 상황을 파악하고 먼저 상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말하면 그대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이런 일들이 안타까운 상황일까요? 품 안에 자식이라고 하는데 혼내면 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자식인데 저는 큰 품에 안기지 못하고 더 큰 두려움을 가지며 성장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여 제가 6학년 때 지금의 우체국 자리였던 곳이 시장이었습니다. 그 시장에서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저는 6학년이었고 5학년 남학생이었던 친구 동생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야구부 운동을 했던 친구였습니다. 교회에서 다른 아이들을 놀리고 또 까불어서 타일렀는데도 말을 듣지 않고 신경을 더 건드는 상황이 되었지요. 그것도 주일이어서 아동부 예배가 마쳐진 다음이었습니다. 주일날 시장에서 싸웠습니다. 키가 큰 남자아이와 작은 여자아이의 싸움에서 여자아이가 이기고 있으니 그 광경이 재미있었는지 동네 아저씨들은 구경만 하고 말리지 않으셨죠. 그렇게 싸움에서 이기고 다음부터는 까불지 마 경고를 하고 저 돌아서서 교회 앞으로 이제 시장에서 나와서 이제 터벅터벅 걸어 나왔습니다. 교회 앞으로 딱 나왔는데 때마침 이 남자아이가 억울했는지 뒤에서 큰 짱돌을 들고 저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아동 예배가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어른 예배를 드리잖아요. 어른 예배를 드릴 때 원장님께서 안내를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딱 보시게 됐습니다. 그래서 싸웠다는 사실을 아시고 집에 가서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벌을 서고 있으라고 해서 벌을 섰습니다. 늘 저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었죠. 집에서 가만히 잘 있는 언니와 동생과는 다르게 늘 밖에 나가면 사고만 치고 들어옵니다. 저는 좀 우스운 얘기지만 제 나름대로의 싸움의 법칙이 있습니다. 첫째, 여자아이들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 둘째, 내가 먼저 주먹을 날리지 않는다. 뭐 웃기는 얘기지만, 우스운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먼저 주먹을 날리거나 제가 먼저 시비를 걸어서 싸웠다기보다 먼저 주먹이 날라온다면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싸웠던 그런 싸움이 항상 이기니까 뭐 제 기억에 지고 온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기고 돌아오지만 이렇게 억울하게 맞았다고 생각하고 또 코피 쏟고 오는 아이들은 억울하니까 부모님을 데리고 온다든가 이제 그러면 이제 싸움이 금방 이제 드러나잖아요. 저는 저만의 의를 가지고 동네 아이들을 지킨다는 이유로 싸움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이미 엄마 귀에 싸웠다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저를 담당하던 주회종님은 저 때문에 힘들어서 사명을 놓으시겠다고 했다고 하죠. 그 이유는 교회 오는 아이들을 교회를 못 오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작은 마음에 우리 아빠 교회인데 교회 오는 아이들을 괴롭히면 그 아이들을 교회에 못 오게 한 것입니다. 아빠는 왜 그 아이가 그렇게 했는지 그 주회종님에게 말씀 반문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아이가 그렇게 했는지 아냐고 물으시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작은 아이의 마음도 헤아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큰 일을 하겠냐며 권면해 주셔서 그 뒤로 사역을 계속하셨다는 이야기를 나중에 청년이 돼서야 듣게 되었습니다. 아마 일찍 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쨌든 청년이 돼서야 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저만의 의를 가지고 그것이 옳다 여기며 살았지요. 마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잘못된 것이고 이럴 때 이렇게 해야 한다는 방법을 알려주는 어른들이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아동주일학교 교장 목사님은 제가 무슨 큰 잘못을 했는지 잘못했다고 하라고 하셨고 저는 잘못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에 잘못을 구하지 않으니 이분이 화가 나셨던 것 같습니다. 제 따귀를 때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누구에게도 이런 말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항상 모든 게 제 탓이고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참 이제 형제들 간에도 자매들 간에도 참 성격이 참 다른 걸 보게 되는데요. 이명 목사님 같은 경우는 되게 똑부러지게 본인 의사를 잘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딱 매를 내시려고 혼을 내시려고 딱 하시면 엄마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는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요. 가끔 부모님들이 감정으로 하실 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명 목사님은 똑부러지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매를 맞아도 똑부르게 의사를 표현을 해요. 근데 이제 막내였던 당회장님은 어떻게 하세요? 앵기시죠, 앵겨. 엄마 잘할게. 엄마 품에 앵깁니다. 근데 저는 제가 잘못 안 했다고 생각하면 죽어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매를 더 맞고 있는 거예요. 매를 더 버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 감정을 다 버리고 나서 원장님께 뭐 왜 그렇게 더 유난히 더 매를 맞은 것 같은데 왜 그러셨어요? 라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상하시니까 더 매를 대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듯 선생님들도 또 교사님도 지도교사님도 누가 제 마음을 알아서 왜 그랬어? 이런 왜 그랬어? 왜 그랬는지라고 물어주시는 분이 없어요. 너 왜 그렇게 했어? 라고만 했지 너 왜 그랬어? 왜 때렸어? 한번 얘기해 볼래? 라고 하는 분이 없는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고 지도교사님도 그렇고. 그러니까 저는 제일 싫은 분이 지도교사님 선생님. 예. 네. 그래서 제가 아무리 좋아하는 언니들이 있고 하더라도 뭐 칸에는 선생님을 한다 그러면 아예 인사도 안 해요. 그렇게 이제 좋아하고 이렇게 해도 선생님이 됐다 그러면 그냥 모른 체하고 인사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담당하시는 지도교사님마다 해만 바뀌면 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 그 말이 얼마나 듣기 싫은지요. 예. 네.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물론 사랑하시기 때문에 눈물로 기도해 주셨겠지만, 그거를 뭐, 지금 이제 커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 주셨겠지만, 어린 마음에는 그 또한도 이제 싫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알아서 왜 그랬냐고 차분히 나를 이해시키고 이야기해 주는 어른보다 그저 목사님 딸이 왜 그러냐고 당회장님 딸이 왜 그러냐고 하는 말을 많이 들어왔죠. 그렇게 하면 지옥 간다고 말하면 반항심만 생기니 내가 지옥 가든 말든 상관하지 말라고 반항적으로 말을 하곤 했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집에도 가기 전에 이미 엄마기에 들어가 있었고 그래서 혼나는 날이 일수였습니다. 제가 한 날은 그래서 원장님께 원장님이 하도 벌을 많이 세우셔갖고 팔뚝이 굵어졌다고, 예, 나중에는 이제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기도 했지만, 학생 시절에는 선생님이나 지도교사님을 너무 싫어할 정도로 나를 이해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어른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했고, 어딘가를 가도 마음을 헤아려 주는 사람이 없으니 이미 중학교 때부터 죽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잘 죽는 방법, 고통받지 않고 죽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난 죽으려고 마음을 먹으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했죠. 그러나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말씀을 알기에 차마 죽자는 마음은 먹지 못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이 될 즈음 이제 한 번만 더 맞으면 집을 나가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상하게도 그 후는 맞지를 않았습니다. 세월이 지나 원장님께 여쭤보니 제 메모장에 죽고 싶다라는 문구를 누군가 보고 원장님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원장님께서 저를 향해 참고 기다려주시는 사랑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학생의 시간을 보내고 청년이 되면서 레이족 방송부에서 근무를 하였죠. 지금의 만민의 매거진을 제작했었고 원로 목사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말씀 비디오를 편집을 했습니다. 각종 행사 때마다 비디오 촬영 및 원로 목사님 성회 시 비디오 촬영자 출장을 다녔고 또한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나 행사 이 어떤 것도 또 빠지지 않고 늘 참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세상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제대로 아는 세상 가요가 하나 없을 정도로 제 나이 때 유행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라디오 프로 한번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 유행이나 세상 문화를 특별히 좋아하거나 즐기지는 않았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의 일을 우선순위로 했었지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갔지만 늘 마음 한편에는 공고함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공고했지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하면 징계하시는 하나님으로 느끼며 두려움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외의 말씀은 오늘은 1번이고 이외의 말씀들은 또 2월 달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가정 속에서 성장했고 또 어떤 환경 속에서 성장을 했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 사랑을 아느냐 느끼느냐 깨우치느냐 깨우치지 않느냐 그것은 이제 내가 할 탓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과거의 시간들을 여러분들에게 더 뭐 많은 내용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간략해서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각자의 다른 형태의 모습 속에서 사랑을 받고 컸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컸든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상황 속에서 컸든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그 큰 사랑을 느끼고 깨우쳤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믿고 달려가시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은 간증 설교로 변화되기 전 영적인 신앙을 찾기 전 저의 모습을 말씀드렸지만 다음 시간에는 또 약간의 과거의 시간들과 더불어 왜 두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한 내용들과 더불어 이제 변화된 삶, 어떤 계기 속에서 내가 변화될 수 있었는지 영적인 신앙을 찾아갈 수 있었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